오늘 읽은 36장 말씀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첫 번 왕으로 즉위했다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 3대에 걸쳐서 통일왕국 시대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왕국이 분열되어서 오늘 읽은 여호아하스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는 분열된 다음에 17, 18, 19, 20대 왕, 이 네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네 왕의 역사가 바로 유다 왕국이 사라지게 되는 종말을 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나오는 말씀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인데 믿음 좋았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던 것은 아마도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와 가장 비슷한 정치적 노선을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의 선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도 반애굽주의자였습니다. 애굽에 반대했고 나중에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요시야가 전쟁 중에 전사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향과 비슷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반애굽주의의 정치적 노선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왕으로 재위한 다음에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그런 다음에 친애굽 성향이었던 엘리야김이 옹립되어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옹립되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오랫동안 버텨보지도 못한 채 금방 폐위당하고 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폐위가 당했는데 그런 역사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애굽이 강해서 그랬다 이런저런 정치 외교적인 술사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로 그가 왜 버림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때때로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약한 나라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영향받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가 아수르가 몰락하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등장하고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천하의 패권을 두고 다투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유다 왕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성경은 애굽을 의지한다, 바벨론을 의지한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철저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 시기에 애굽에 줄 서야 유리한가 바벨론에 줄 서야 유리한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강대국들에 의해 속절없이 이게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도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사람의 반대하는 노선을 계속해서 걷다가 애굽의 분노 때문에 이집트 군대가 와서 그를 사로잡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김이라는 왕을 다시 세워서 그의 형이었는데 엘리야김이 그의 형이었는데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친 다음에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엘리야김 역시 그의 통치 시대에 편안한 세월을 보지 못했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에 더 살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집트사 애굽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겠죠. 애굽의 눈치를 보고 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바벨론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제1차 포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대체로 BC 606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있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다 그러는데 마지막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587년에 망했다고 보면 돌아오는 것이 536년이기 때문에 70년이 채 되지 않죠. 70년이라는 말을 할 때는 대체로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이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포로가 시작됐기 때문에 536년 돌아올 때까지 기간 70년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70년 산정하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으로 망한 것이 BC 587년, 586년 그 기간이었고 나중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515년경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계산하면 약 70년이 된다라고 해서 첫 번 포로 되었던 시기를 기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방된 날을 기점으로 해서 70년 할 수도 있고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날을 마지막 날로 보면 두 계산이 모두 약 7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70년을 계산하게 되죠. 아무튼 이 606년에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바벨론이 반발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 여호야김의 시대에 이제 1차 포로가 이루어지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은 이 사람도 저기에서 긴 세월 왕으로 살지도 못하고 약 100일 정도의 치리 기간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3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37년 뒤에 해방이 석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기는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철없는 젊은 시기에 어린 시기에 왕이 되어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고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그리고 역사에 치명적인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는 아주 불운한 젊은 왕이었습니다. 이 요야긴의 시대도 그렇게 해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요야긴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결국은 3개월 열흘 만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어린 왕이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끌려갈 때 첫 번 BC 606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대체로 정치적인 인사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두 번째 포로가 되어서 갈 때는 이 장인들, 이스라엘의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국가 운명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10절 말씀 첫 단어 그 해에 그렇게 말했는데 약간의 번역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해라는 원래 말은 그 해의 첫날에 또는 그 해 시작될 때 새초에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새초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해가 끝났을 때에 한 해가 끝났을 때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한 번역은 새 봄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의 그 새해는 우리보다 약 두세 달 늦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기가 끝이 나고 건기가 시작되는데 우기 시대는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동하기 좋은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 왕의 시대가 다 불행하게 끝이 나고 애굽에게 유린당하다가 바벨론에게 유린당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원래 앞서 있었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에게 왕위를 다 내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1년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아무런 권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또 그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도 참혹한 보복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전쟁에서 이집트가 바벨론 이기고 이집트가 패배하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편에 섰다가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 이집트 원정 갔다가 또 크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집트 편에 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을 시드기야가 추행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큰 분노를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왕도 나타나지 않는 역사가 종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다 비웃고 무시하고 도대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어마어마한 참화를 온 백성이 겪게 되고 마지막 남아있던 일부 지도자들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일반 서민들만 남아있을 만큼 그런 참담한 패배가 되고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그렇게 이런저런 갈짓자 걸음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망해서 역사가 끝이 나버렸다. 그렇게 역대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무엇으로 해서 역사 끝이 나고 종결나서 다 이제는 끝장나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역사를 설명하면서도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희망을 주셨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도 보시면 28장 말씀에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갔는데 정확히 역사를 기술하려면 그렇게 로마에 갔던 바울이 거기에 사형당했다. 그렇게 기록해야 우리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말이 맞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 말로 끝이 납니다. 역사가 종결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유대 왕국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걸로 하나님 이제는 망했다 없어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세워서라도 다시 해방을 주시고 다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다라는 말로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환난 고통을 당하게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런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종말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 새로운 역사 끝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시게 됩니다. 언제든지 절망은 없고 하나님만의 새로운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이 세상이 다 망했다 설명하는데 그렇게 망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또 가능성이 있다, 더 좋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궁에서 흥망성쇠를 보면서 오직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말씀 따라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잘하는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이 승패의 한 가지 기준이었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중에도 낙심치 않고 더욱 희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